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진도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인도네시아 꼼바스 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남북관계 발전은 물론 북미관계 개선과 비핵화 촉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문제는 정상 간 합의를 진정성 있게 실천하는 것으로 관련 국간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며 신뢰 구축의 실질적 단계로서 정전 65주년인 올해 한반도의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하는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청와대는 7일 대북 특사단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특사가 중국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8일 중국을 방문해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면담하고 10일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일본을 찾아 아베 신조 총리를 예방할 예정입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6일 전화통화를 갖고 방북 결과를 설명했던 정의용 실장은 10일 다시 볼튼 보좌관과 통화할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가 유엔의 대북제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의 해상정찰기 3대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파인 호주 국방장관은 7일 성명을 통해 AP-3G 오리온 해상정찰기 2대를 해상감시 활동을 위해 추가로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조치는 북한과 연계 네트워크 간의 불법 무역과 제재 회피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호주의 강경한 대처의 연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호주는 올해 초에도 정찰기 한 대를 일본에 파견한 바 있습니다.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도 선박 간 환적을 포함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선박들을 감시하기 위해 북아시아 국제수역에 공군 P-3K2 해상초계기 한 대를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일자리 20만 1,000개가 추가됐다고 미국 연방노동부가 7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8월 실업률은 전달과 같은 3.9%로 나왔습니다. 실업률 3.9%는 50년 내 최저 수준입니다. 8월 일자리 증가세는 전문 사업 부문이 주도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지난달 일자리 5만 3천 개가 추가됐습니다. 지난 1년간 미국에서는 매달 평균 51만 9천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수혜가 기대되는 광산 업종에서는 일자리 6천 개가 추가되는 데 그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이란, 터키 지도자들이 7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3자 정상회담을 열고 시리아 사태 해결 방안 등을 모색했습니다. 시리아 내전에 깊이 개입한 세 나라 정상들의 이번 회담은 시리아 정부가 반군의 마지막 거점인 서북부 이들리브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예고한 가운데 열린 것입니다. 3국 정상은 그러나 이날 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시리아 반군을 지지하고 있는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민간인 대학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그러나 이들리브 민간인들이 우선적이고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곳에 있는 테러 조직들은 휴전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인도 방문 일정을 마친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7일 전격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방문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의 아프간 방문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과 동행한 매티스 장관은 카불에서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과 회동하고 아프간군과 미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관계자들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남미 파라과이 정부에 이스라엘 텔아비브로 대사관을 재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부통령실은 6일 성명을 내고 펜스 부통령이 마리오 압도 파라과이 신임 대통령에게 파라과이가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긴 것은 미국 이스라엘과 유지하고 있는 역사적 관계의 약속이었다면서 전임 정부의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압도 대통령이 파라과이와 이스라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동 평화를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덧붙였지만 대사관 재이전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VOA 세계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영국에서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영국 서북부 해안에 자리한 월니 해상풍력발전소가 기존의 시설에 87개의 터빈을 추가로 건립해 총 189개 터빈이 돌아가게 된 건데요. 앞으로 약 60만 가구에 약 660메가와트의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소는 영국 동부 해안의 런던 어레이 발전단지로 전력 생산량이 630메가와트였는데 이를 뛰어넘게 된 거죠. 월리 풍력발전소에 들어선 터빈들은 높이가 190m에 달한다고 하고요. 이 단지 전체 면적은 145제곱킬로미터로 평양보다 약간 적은 면적이라고 합니다. 영국 에너지부 장관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소가 가동됨으로써 영국이 전 세계 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 선두에 있다는 사실을 공고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앞으로 이 시설을 통해서 수천 개의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30도로 구름 낀 하늘 보이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말인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7도로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가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14도에서 26도, 신의주는 14도에서 25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3도에서 28도, 함흥은 12도에서 26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2도에서 2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Earth, Wind and Fire의 노래입니다. 기분이 우울할 때 노래를 불러보세요. 멋진 날이 될 거예요 라고 노래하는 Sing a Song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러시아와 이란, 터키 정상들이 7일 테헤란에서 회담했습니다. 미국과 인도가 군사협력 수준을 높이기로 합의했고요. 중국 당국의 기독교 탄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이란, 터키 정상들이 테헤란에서 만났군요.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7일 테헤란에서 3자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시리아 이들리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전 세계가 회의 과정과 결과를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네. 자, 이들리브가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3자 정상회의의 주제가 되는 걸까요?
네. 지금 전 세계에서 무력 충돌의 위험이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시리아 북쪽 지역인데요. 내전 중에 마지막으로 남은 반군 거점입니다. 얼마 전에 최대 격전지였던 알레포를 탈환한 시리아 정부군이 종전으로 가기 위해서 이들리브에 대공세를 펼치겠다고 예고해서 지금 전운이 깊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내전 당사자가 아닌 이들 세 나라 정상이 모인 이유가 뭘까요?
네, 시리아 내전에 직접 개입하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이란은 줄곧 정부군을 지원했는데요. 내전 초기 반군에 몰리던 아사드 정권이 전세를 유리하게 바꿀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두 나라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터키는 반군을 도왔는데요. 내전 초부터 터키와 접한 국경 주변 시리아 서북부 무장 세력을 훈련시키고 무기도 공급했습니다. 기갑부대를 비롯한 터키 지상군을 이 지역에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 나라 정상이 만나서 예고된 이들리브 군사행동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려고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공세를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의견이 일치되면 굳이 정상들이 만날 필요가 없는데요. 이 나라들 간에 미묘한 입장차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은 공세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고 이 터키는 반대하는 걸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의견차가 커서 7일 회담에서 절충점을 모색한 겁니다.
하지만 회의에서 구체적인 합의는 얻지 못했다고요.
네,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공습을 감행하면 민간인 대학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휴전을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들리브의 민간인들이 우선적이고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그곳에 있는 테러 조직들은 휴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휴전의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시리아에서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런 테러 조직들을 소탕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군사 공격이 임박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이 3국 정상들이 군사 공격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는지 군사 공격을 곧 단행할 것인지 아직 알려진 게 없는데요. 다만 푸틴 대통령이 회담 후에 3국 정상들이 단계적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해서 일각에서는 일단 긴급 상황은 면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세 나라 입장이 이렇게 갈리는 이유가 뭡니까?
네, 러시아와 이란은 이들리브 공세를 강행해서 이대로 내전을 끝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리아는 물론이고 주변 중동 정세에서 자국의 영향력이 커질 걸 기대하는 건데요. 두 나라는 또 종전 후에 재건 사업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서 지분을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러시아도 이란도 최근 경제 상황이 크게 어려운데요. 시리아 전후 재건 사업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네, 그럼 터키가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난민을 떠안을 부담입니다. 이들리브 공세가 시작되면 피난민들이 가까운 터키 국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데요. 주민 300만 명 가운데 최소한 70만 명은 난민이 될 걸로 유엔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는가? 상당수는 터키로 올 수밖에 없다고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얼마 전 현지 언론에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해 당사국들의 의견이 엇갈리는데 미국의 입장은 뭡니까?
네, 미국은 막대한 민간인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들리브 공세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무모한 공격을 하지 말라고 바샬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게 경고하는 글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인터넷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러시아, 이란에게도 공격에 참여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들리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미 간헐적인 공격은 시작된 걸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 주력 부대가 이들리브 주변을 둘러싼 가운데 러시아가 이번 주 초에 공습을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큰 폭격만 20여 차례가 넘게 이어졌고요. 10여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 관측소가 전했습니다. 이들리브의 가장 서쪽, 그러니까 터키 가까운 지역에서는 주민 천여 명이 이미 피난길에 오른 걸로 이 기관은 전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인도가 군사협력 수준을 높이기로 합의했다고요?
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인도를 방문했는데요. 6일 인도와 외무 국방장관 회의를 열고 통신 상호 운용성과 보안에 관한 협정, 이 컴카사를 체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 협정을 통해서 두 나라가 전에 없던 특별하고 역사적인 수준의 관계를 맺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어떤 협정이길래 특별한 관계가 됐다는 걸까요?
네, 미국이 최고 수준의 군사 동맹국과만 맺는 협정이 바로 이 컴카사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군사 안보에 관한 중요 무형 자산들을 공유하는 약속인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정보 공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술 공유인데요. 미국은 아시아 주변 지역, 특히 중국군 동향에 관한 정보를 인도에서 받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인도는 미국의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자, 이번 협정 체결에 대해서 인도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인도 쪽에서는 컴카사 체결을 놓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안보 의존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상당했는데요. 미국의 군사적으로 예속될 거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군사 확장에 대처해야 한다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총리 정부의 호소가 커서 협정 추진이 탄력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는데 두 나라의 의도가 맞아떨어진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파키스탄과 동남아시아, 인도양 일대까지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에 맞서서 미국과 인도가 역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왔다고 로이터통신이 해설했는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바로 이 컴카사를 체결한 겁니다.
네. 자, 양국이 정보와 기술을 공유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네. 예를 들면 이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소속의 공군 정찰기가 중국 잠수함의 움직임을 포착하면 즉각 인도 해군에 통보하게 됩니다. 두 나라는 이런 활동이 자리 잡도록 내년 인도 동부 해안에서 육해공 합동훈련을 하기로도 합의했는데요. 미국과 인도가 이렇게 3군 합동훈련을 하는 건 사상 처음이라고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국방장관이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외무 국방장관 회의였는데 외교 분야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인도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데 제재를 유예해 줄 수 있다는 뜻을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월에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제재를 부활시키면서 11월 4일까지는 이란과의 원유 거래를 0으로 만들라고 각국에 요구한 상황인데요. 인도 역시 궁극적으로는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해야 하지만 당분간은 현실적인 여건들을 고려할 의사를 전달한 겁니다. 인도는 또 러시아산 방공 체계를 도입하는 데 대해서도 미국이 이해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 당국이 기독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네, 중국 중부 허난성 당국이 등록돼 있지 않은 종교시설에 대한 폐쇄를 추진하면서 그곳에 있는 기독교 교회에 적어도 3분의 2가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중국 당국의 이런 조치는 허난성에만 국한되지 않는데요. 전문가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기독교 성장을 억제하고 종교단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중국에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약 7천만 명에 달하는 걸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이는 중국 공산당원 8,800만 명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네. 자, 그런데 중국에서는 종교 활동을 하지 못하는 건가요?
중국은 헌법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신자들에게는 그저 눈가림용이라는 지적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등록하지 않은 종교시설은 모두 불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국가의 통제를 받는 교회와 사찰, 이슬람 사원에서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적은 수의 신도들이 몰래 모여 집회라는 이른바 가정교회로 활동하는 수많은 교회가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가정교회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허난성에서만도 수백 개의 가정교회가 지난 2월부터 당국의 단속을 받고 문을 닫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8월 이후부터 단속이 더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허난성 남부의 난양시에서는 지난 5일 새벽에 최소한 4곳의 교회가 당국의 급습을 받았습니다. 광둥성, 헤이룽장성 등 중국 전역에서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이런 비슷한 탄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교인들도 피해가 있습니까?
네, 미국의 본부를 두고 있는 중국계 기독교 단체의 조너선 루 목사는 현지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 저항하는 사람들은 맞거나 끌려갔다고 전했습니다. 또 신원을 알 수 없는 수십 명의 경찰과 지방 관리들이 법원의 수색 영장도 없이 들어와서 교회 재산을 파괴하고 십자가를 철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중국 내 기독교계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최근 중국의 가정교회 목사 30여 명이 소셜미디어에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문화혁명 이후에 이런 종류의 야만적인 행위는 없었다면서 당국의 탄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중국판 트위터라 할 수 있는 웨이보에는 당국의 탄압을 비판하는 일반인들의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당국에 등록된 목사들은 괜찮은 건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 당국에 등록되어 있는 목사나 선교사들도 이 중국 정부 당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네.
예, 만일 공산당 사상이나 시진핑 주석의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걸로 분류되면 활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네. 자, 그런데 중국 당국이 왜 이렇게 종교 활동 단속을 더 강화하고 있는 걸까요?
네, 시진핑 주석과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최근 몇 년 동안 이 사회의 통제를 특히 강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모든 종교 교리는 공산당 사상에 앞설 수가 없고 모든 종교인은 당을 먼저 숭배한 후에 자신들의 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해 말 19차 당대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중국 내 종교는 중국 중심이어야 하고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연방정부가 불법 이민자 수용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수용기간을 늘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친이민단체들은 이런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브렉 캐버너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가 7일로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6일 청문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과 캐버너 지명자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8월 미국 안에서 일자리 20만 1,000개가 추가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이민 규정을 공개했군요.
네, 연방국토안보부와 연방보건후생부 명의로 7일 공식적으로 공개된 규정입니다. 핵심은 이민자 수용시설에 들어간 아이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있는 부모나 후견인의 수용기간을 현행 규정보다 늘리겠다는 겁니다.
네, 자, 들어보니까 이게 이른바 플로리스 합의에 대한 것 같네요.
맞습니다. 지난 1997년에 처음 나온 플로리스 소송 합의는 혼자 국경을 넘다 잡힌 미성년자를 20일 넘게 구금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네, 그럼 20일이 지나면 아이들은 구금시설에서 풀려나는 거죠?
맞습니다. 플로리스 합의는 이들 미성년자를 석방해서 이들을 부모나 친척 그리고 보호자에게 인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미국에 살 합법적인 신분을 얻기 위한 법 절차를 밟게 하는 건데요. 이 조항은 그 뒤에 몇 차례 수정됐는데 지금은 아이와 함께 수용시설에 들어온 부모나 후견인도 함께 풀어주도록 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규정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해 왔었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른바 캐치 앤 릴리스, 그러니까 이 잡았다가 풀어주는 것이라면서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원래는 이 풀려나면 지정된 일자에 이민 법정에 나와서 법 절차를 진행하게 돼 있는데 많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숨어버려서 미국에서 그냥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네.
커스틴 윌슨 국토부 안보부 장관이 6일 성명을 냈는데요. 이게 관련법이 갖고 있는 구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격이 되지 않은 가족들의 미국 불법 입국을 막는 걸 방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럼 새 규정은 얼마나 수용 기간이 더 연장할 수 있나요?
정확한 기간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주무부서인 이민세관 단속구, 이 ICE가 이걸 확정하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와 보건후생부는 수용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잘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이들을 잘 대우한다고 했는데 이 수용소에 있는 아이들 환경이 좋지 않다는 지적이 좀 나오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이 수용소 환경과 관련해서 몇몇 언론이 지적한 문제가 있었는데 연방정부 쪽에서도 일부 문제를 시인한 바 있습니다. 이 수용 인원이 갑자기 늘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했던 문제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법원에 이 아이들 수용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죠.
네. 이 연방 법무부는 플로리스 합의 집행을 담당하는 캘리포니아주 연방 법원에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이 불법 이민자 가족을 풀어주지 않고 이 수용시설에 계속 구금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지방법원이 이 요청을 거부했죠.
네. 자, 그럼 연방정부는 법원이 아니라 관련 규정을 고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법원을 우회해서 원하는 걸 얻으려는 거죠.
네. 자, 그럼 연방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원하는 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이걸 막으려는 소송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수용시설에 있는 이민자 아이들을 대표하는 변호사들이 벌써 이 새 규정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내겠다는 그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친이민 단체 쪽에서도 이 새 규정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의 본부가 있는 친이민단체 인권과 헌법 측은 아이들을 인간적으로 다루고 이 환경이 좋지 않은 시설에 수용하지 않는 것은 법의 구멍이 아니라 문명화된 나라가 해야 할 이 당연한 일이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에 이 부모와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다 잡힌 아이들 문제로 크게 홍역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부모를 기소하겠다면서 아이들을 분리수용했다가 크게 논란이 됐었는데요. 결국 법원 명령으로 아이들을 부모와 재결합시켜야 했습니다.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NPR 보도를 보면 지난주 기준으로 부모 없이 수용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아직 500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네. 자, 보건후생부와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새 규정은 그럼 이대로 확정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2018년 11월 6일, 그러니까 올해 11월 6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 다음에 확정됩니다.
아메리카나우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 연방 상원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이 이 신임 연방 대법관 인준 청문회인데요. 7일에도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죠.
네, 이 상원 법사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브렉 캐버너 지명자에 관한 인준 청문회가 7일부로 나흘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9일 워싱턴 DC 연방 순회 항소법원 소속 브렛 캐버너 판사를 신임 연방 대법관에 지명했는데요. 캐버너 지명자가 인준을 받으면 지난 7월 31일에 이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빈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네, 청문회가 7일이 마지막이죠.
네, 이날 청문회에서는 캐버너 지명자에 대한 이 외부 전문가들의 증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하루 앞선 6일 청문회에서는 어떤 말들이 오갔습니까?
네, 5일 청문회에서 나왔던 질문이 다시 나오기도 했고요. 뭐 새로운 질문이 나오기도 했는데 눈에 띄는 것을 정리해보면 이 로 대 웨이드 판결 얘기가 다시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네, 로 대 웨이드라면 연방대법원이 여성 낙태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날 민주당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의원이 캐버너 지명자가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이메일에는 로데 웨이드 판결을 법원이 뒤집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파인스타인 의원은 이를 근거로 캐버너 지명자가 이 여성의 낙태 권리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럼 캐버너 지명자 대답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자신은 몇몇 학자의 생각을 전한 것이고 자신의 생각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캐버너 지명자는 이 로데 웨이드 판결이 이미 정립된 판결로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판결이 잘된 판결이냐는 질문이 다시 나왔는데 여기에는 분명하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러시아 스캔들을 다루는 특검 조사도 관심거리 가운데 하나인데 자, 이 부분은 어땠습니까?
네, 몇몇 의원이 이 캐버너 지명자가 트럼프 대통령 변호사가 소속된 법률회사와 특검 문제를 논의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캐버너 지명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한편 캐버너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한 심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We stay out of politics. We don't comment on politics. We don't comment on comments made by politicians. We stay out.
네, 정치에 개입할 수 없고 또 법관의 독립성을 위해서 특정 사안에서 빠지겠다고는 약속할 수 없다고 이 캐버너 지명자가 얘기했는데요. 또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소환 문제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의 자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가정하는 상황이라는 그런 이유로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날 청문회에선 또 의원들이 캐버너 지명자 관련 문건을 공개하는 걸 두고 공방을 벌였다고요.
네, 민주당은 캐버너 지명자 관련 문건을 공개해서 지명자가 연방 대법관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데요. 공화당 쪽에서 이미 많은 문건을 공개했다면서 추가로 문건을 공개하는 걸 반대해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몇몇 민주당 의원이 기밀로 분류된 문건들을 공개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 8월 미국 고용시장 통계가 발표됐군요.
네, 연방노동부 노동통계국이 7일 오전에 발표됐는데요. 지난 8월 비농업 부문에서 일자리 20만 1000개가 추가됐고요. 실업률은 3.9%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예상치하고 비교하면 결과가 어떤 겁니까?
네, 일자리 증가수는 전망치보다 많았고요. 실업률은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 로이터 통신의 전망으로는 일자리는 19만 1000개가 추가됐고 실업률은 3.8%였습니다.
네, 일자리가 생각보다 더 많이 생긴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지난 1년간 미국에서는 매달 평균 일자리 19만 6천 개가 추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참고로 7월 같은 경우에는 비농업 부문에서 일자리 14만 7천 개가 추가된 것으로 수정 집계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8월의 실업률이 전달의 실업률하고도 같은 거죠?
네. 이 7월 실업률도 3.9%였는데요. 8월 실업자 수는 620만 명으로 7월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네. 자, 예상치보다는 높았지만 그래도 7월에 이어서 8월에도 실업률이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네요.
네. 맞습니다. 실업률 3.9%는 거의 50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일자리 업종별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네, 6월, 7월과 마찬가지로 8월에도 이 전문직 사업 서비스 분야가 성장세를 주도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8월에 일자리 5만 3천 개가 추가됐고요. 이 전문직 사업 서비스 분야에서는 지난해 8월 1일에 지금까지 모두 51만 9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됐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제조업이나 소매 그리고 유틸러티 부문은 일자리가 감소했습니다. 그 밖에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덕을 볼 것으로 예상되던 광업 분야에서는 일자리 6천 개가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네, 자, 시간당 임금도 중요한 항목인데 여기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전문가들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이 8월에 이 비농업 민간 부문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7월보다 10센트가 올라서요. 27달러 16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전달보다 0.4%포인트가 오른 건데 이 전문가들이 예상의 두 배고요. 지난해 12월 1일에 월간 상승폭으로도 최대치입니다. 시간당 임금은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2.9%가 올랐습니다.
자, 이런 8월의 고용시장 통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일자리 추가 수가 일단 전망치보다 많이 나왔고요. 또 실업률도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여전히 미국 노동시장이 탄탄한 상황이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금리 인상 가능성도 더 커졌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점진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달 말에 소득과 고용시장 호황이 계속되면 금리를 조금씩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올해 안에 적어도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는데 이번 9월 중순에 열리는 연준 회의에서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저스틴 팀벌레이크의 노래입니다. 상처를 준 연인을 향해서 남에게 한 일이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이라고 노래하는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들어보시죠.
'Cause in time you will find what goes around.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세명이 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과 파키스탄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대테러 작전에서 제대로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이 군사 원조 제공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파키스탄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과 파키스탄 사이 갈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제의 발단, 파키스탄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년 벽두 인터넷 트위터에 파키스탄이 미국을 속이고 지난 15년 동안 330억 달러가 넘는 돈을 받아갔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쫓는 테러 분자들에게 파키스탄이 숨을 곳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전해 8월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파키스탄을 비난한 바 있습니다.
We can no longer be silent about Pakistan's safe havens for terrorist organizations, the Taliban, and other groups that pose a threat.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이 테러 분자 은신처가 되는 것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대파키스탄 전략을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국무부는 향후 유의미한 조처가 나올 때까지 파키스탄 군사 원조를 중단한다고 지난 1월에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고가 나온 뒤에도 파키스탄 쪽 자세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미국 국방부는 결국 3억 달러에 달하는 파키스탄 군사 원조를 취소한다고 지난 9월 1일 발표했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핵무근 논란, 이슬람 반군.
미국을 비롯해 서방 국가들은 탈레반 반군과 그들의 동맹 세력인 하카니 반군을 파키스탄이 보호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들 반군 조직은 파키스탄 쪽에서 아프가니스탄을 넘나들며 미군과 아프간 정부군을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파키스탄이 자국 내 반군 격퇴에 미온적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9.11 테러가 난 뒤 미국은 대테러전의 하나로 아프간 탈레반 정권을 공격했고 파키스탄은 미국이 시작한 대테러 전쟁에 협력했습니다. 파키스탄은 그 대가로 많은 원조를 받았습니다.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미국은 파키스탄 협조 없이 실질적으로 테러 세력을 격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간 이들 반군 조직에 대한 파키스탄의 모호한 태도 탓에 두 나라 관계가 종종 삐걱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대테러전에서 파키스탄이 차지하는 위치를 포기할 수 없어 원조를 중단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상황이 반전됩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군사 원조를 받으면서도 반군과 미군 사이에 줄타기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한 겁니다.
반군의 전략적 가치.
파키스탄은 탈레반이나 하카니 반군을 오랫동안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실현하는 도구로 이용해왔습니다. 1979년 구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 파키스탄은 소련군에 대항해 싸운 아프간 이슬람 반군들을 지원했습니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물러간 뒤에도 파키스탄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2001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탈레반 정권을 아프간에서 축출하자 파키스탄 정부는 미국과 국제연합군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 정보부인 ISI는 여전히 탈레반과 동맹 반군의 비밀리에 은신처와 물자를 제공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들 반군을 이용해 영내에 들어온 외부 세력들을 견제하고 앙숙인 이웃나라 인도에 대응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 원조 중단에 대한 파키스탄의 반응.
지난 9월 1일 미국 국방부에서 원조를 취소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샤 메후무드 쿠레시 파키스탄 외무장관은 대테러 작전에 파키스탄이 쓴 비용을 미국이 빚진 것이고 그 돈은 돌려주는 게 원칙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3억 달러가 원조가 아니라 미국이 파키스탄에 갚아야 할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사히드 후사인 파키스탄 상원 외교위원장은 VOA에 파키스탄은 자국 양민이 희생되는 전쟁을 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What we are willing to do is that we want to be willing to sit on the table, sort out the issue. We are willing to fight out terrorism.
파키스탄이 테러와의 전쟁을 계속할 의향이 있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전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후사인 위원은 경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난칸 파키스탄 총리는 파키스탄에서 테러 분자들이 힘을 키우는데 미국 책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펼친 테러와의 전쟁이 부작용을 냈는데 특히 드론, 즉 무인 비행기 공격으로 극단주의자들이 집결했다는 겁니다.
미 파키스탄 관계의 또 다른 변수들.
반군 외에 두 나라 관계의 변수가 될 항목은 또 있습니다. 최근 취임한 칸 파키스탄 총리는 미국이 얼마 전에 탈퇴한 이란 핵합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이 최근 파키스탄을 방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국방부가 이번 조치를 단행한 시점에도 주목했습니다.
China is investing billions of dollars to develop roads, railways, and gas and oil pipelines for the so-called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그 밖에 중국도 변수입니다. 중국은 파키스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노력하고 미국은 중국의 이런 노력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아프리카 지부티에 이어 파키스탄에 군 기지를 세우는 것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 여러 분야에서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러시아도 파키스탄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나라 관계의 향후 전망.
미국의 원조 취소로 파키스탄이 보급로 봉쇄 등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파키스탄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몇 달간 아프간으로 들어가는 나토 보급로를 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파키스탄이 대테러 전쟁 지원을 전면 중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황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파키스탄에 대한 원조를 전면적으로 중단하지는 못하리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The step is certainly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I don't personally think it's enough. Pakistan has a sense of entitlement to American money.
Simply 미국의 아시아 전문가 크리스틴 페어 교수는 BOA에 미국 쪽에서 이번에 적절한 조치를 한 건 사실이지만 파키스탄이 장차 불안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원조 전면 중단 등 조처를 하지는 못하리라 전망했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5일 파키스탄을 방문한 뒤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점에 대해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유명 스포츠 용품 회사 광고 모델로 선정돼 다시 화제가 된 전 미국 프로축구 선수 콜린 캐퍼닉 씨입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용품 회사인 미국 나이키사는 전미 프로축구 NFL에서 뛰었던 콜린 캐퍼닉 씨를 새 광고 모델로 발탁했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나이키사는 캐퍼닉 씨가 이 시대에 가장 영감을 준 운동선수 가운데 한 명이라고 발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NFL 샌프란시스코 49ers에서 쿼터백으로 뛰었던 캐퍼닉 선수는 미국 사회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는 지난 2016년 여름 정규 시즌 전 시범 경기에서 국민일의 시간 경기장에서 혼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이목을 끌었습니다. 캐퍼닉 씨는 당시 빈번하게 발생했던 경찰의 흑인 사살 사건과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뜻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캐퍼닉 선수의 이런 행동을 따라하는 선수가 늘어나고 여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합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행동이 신성한 국기와 국가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집단 행동에 참여한 선수들을 격렬하게 비난하고 나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몇몇 구단주는 선수들 집단 행동을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논란의 발단이 된 캐퍼닉 선수는 2016-17 시즌을 끝으로 적이 없는 선수가 됐습니다. 캐퍼닉 선수는 자유계약 신분이 됐지만 NFL 구단들이 등을 돌리면서 캐퍼닉은 어느 팀과도 계약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자유계약 선수 신분으로 남아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올해 인권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캐퍼닉 씨에게 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나이키가 NFL로 돌아갈 가능성이 낮은 캐퍼닉을 모델로 선택한 건 그의 상품성을 주목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과 파키스탄 사이 갈등, 그리고 콜린 캐퍼닉 전 NFL 선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매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신문이나 TV를 보면서 뉴스를 따라잡는다고 하죠. 이럴 때 따라잡는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Keep up with. Keep up with. Keep up with. Keep up with. 이 표현은 뒤떨어지지 않게 노력한다는 의미로도 쓰고요. 누군가와 계속 연락하면서 지낸다는 뜻으로도 씁니다. 예를 들어서 My class is very difficult to keep up with. 수업 따라잡기가 정말 어려워. She talks so fast, I can't keep up with what she's saying. 그 사람은 말을 너무 빨리 해서 이야기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 I've been so busy lately, I haven't been able to keep up with my family. 요즘 너무 바빠서 가족이랑 계속 연락을 못하고 있어. I haven't kept up with him in years. 그 사람이랑 연락 안 한 지 정말 오래됐어.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My class has been very difficult to keep up with. 수업 따라잡기가 정말 어려워. She talks so fast, I can't keep up with what she's saying. 그 사람은 말을 너무 빨리 해서 이야기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 I've been so busy, I haven't been able to keep up with my family. 요즘 너무 바빠서 가족이랑 계속 연락을 못하고 있어. I haven't kept up with him in years. 그 사람이랑 연락 안 한 지 정말 오래됐어. 오늘은 keep up with 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ISIS를 완전하게 물리치는 것은 미국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입니다. ISIS를 물리치기 위한 미국 주도의 국제연합군은 군사적인 승리를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 기본적인 서비스의 복구, 그리고 시리아인들이 자발적으로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정화 사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제연합군은 이를 위해 폭발물과 무너진 잔해의 제거, 안전한 식수 공급, 전기 공급, 기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ISIS로부터 해방된 시리아 동북부 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안정화와 조기 회복 사업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연합국으로부터 약 3억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억 달러, 아랍에미리트는 5천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헤더 누어트 대변인은 이 같은 기부와 그 외 다른 여건으로 미국은 2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시리아 안정화 자금의 사용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인 방향으로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누어트 대변인은 이 결정이 시리아 내의 전략적 목표에 대한 미국의 결의가 약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ISIS가 완전 퇴치될 때까지 미국은 시리아에 남아있을 것이며 이란군과 그 대리자들을 퇴출시키는 문제에 집중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둘 중 어느 것도 유엔 안보리 결의 22545가 규정한 정치적 해결을 위해 번복할 수 없는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달성되지 못할 것으로 믿는다고 노어트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이 결정은 미국의 인도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은 시리아 내부와 그 주변국들로 난민 대피 사태가 발생한 이래 86억 달러를 제공해 단일 국가로서는 시리아에 최대 규모의 원조를 투입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또 유엔 주도의 정치 과정에 따라 시리아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국제 동반자들과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시리아 국민들은 전쟁과 인권 유린, 테러리즘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